우리 먼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41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미는 먼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것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하나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 너무 놀랍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도 없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도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형제 자매님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 형제님은 철거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철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물질을 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철거하는 일을 해서 생계를 이어갔는데요. 한 분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방에 가서 좀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에 가서 일을 하면은 비용도 많이 소모가 되고 또 이제 이 형제님이 신앙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 또 외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하면은 술도 한잔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에게 지방에 가서 일을 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밥 세끼 먹고 살면 되는데 그냥 이곳에서 일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고를 했습니다. 근데 형제님은 이 지방에 꼭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형제님 생각할 때에는 그곳에 가서 철거하는 작업을 하면은 좀 돈을 조금 더 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출퇴근을 합니까? 아니면 그곳에 가서 숙박을 합니까? 하니까 여관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인부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며칠 동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래저래 이제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에게, 형제님,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곳에 가서 일을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일을 하는 게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떠나서 지방에 가서 일을 하면은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많이 불편한데 그냥 여기서 일을 하십시오. 근데 이 형제님이 대답을 예 해놓고 마음에서 미련이 남는 거예요. 한 2, 3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그곳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철거하는 이 일은 많은 이제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형제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님,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꼭 사고가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 이야기를 꼭 한번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이 형제님이 고집을 피우면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그 현장에 일을 하러 간 겁니다. 첫날 오후에 그 아내 되신 자매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수화기로 이 자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다급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형제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럼 무슨 사고를 쳤습니까? 전기 전선을 이제 철거를 하는데 그 고압선이 있는데, 한전에서는 이제 전기를 내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이제 전선을 절단을 하는데, 전기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22,000볼트 되는 그 고압 전기인데, 거기에 감전이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만큼 이 전기가 무서운 건데, 이 형제님도 그 살아있는 22,000볼트 전기를 만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이 튕겨져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얼른 이제 119에 전화를 하고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곳에 있는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거죠. 못 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서울에 있는 이 전기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하는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마 가는 도중에 생명을 잃을 겁니다. 마음에서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돈몇푼더 벌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고집을 피우고 그냥 이제 자기 생각대로 그 길을 간 거죠. 그렇게 간 결과가 이런 큰 사고를 이제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제가 이 형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형제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이 형제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이 형제를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정말 이 형제의 생명을 두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걸 병원에 이송을 해서 그 전문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담당 의사도 이 환자는 살기가 어려울 거다. 잘하면 2, 3일, 2, 3일 버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 제가 그냥 이 형제를 보낸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형제 다시 한번 살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게 이제 이 형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하루하루 치료를 받는데 이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일주일 후, 2주, 그렇게 지나면서 이 형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지금은 이제 퇴원을 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우리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또 믿음으로 부딪히고 또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는 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에 나오시는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 남편은 참 강팍했습니다. 전에 계셨던 사역자님들이 이분에게 신방을 가면은 문전박대를 하고 막 성경책으로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좀 핍박이 심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심장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 심장을 가지고는 오래 살 수가 없으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 판막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몸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깨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각오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분에게 꼭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매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하러 가기 전에 제가 기도 한번 해줄 테니까 기도 한번 받고 그렇게 입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남편 되시는 분도 이제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못 깨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마음에서 조금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자매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내가 이분에게 이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끝까지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언제 이분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나? 진짜 의사 말처럼 수술을 하다가 못 깨어나면은 두고두고 마음에서 한이 될 건데 이 복음을 꼭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 집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성인의 아빠, 이 복음, 이 말씀 믿어집니까? 이분이 냉정하게 믿고 안 믿고는 내 마음이죠. 아니, 지금 이렇게 다급한데, 이럴 때 한번 믿음을 가지시고, 또 구원을 받고 수술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이,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막 이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배척하고 또 제가 전에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다시 언제 이분하고 또 교제할 수 있겠나. 그래, 막 계속 좀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심장 판막 수술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술이 잘안된 거예요. 그래,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깨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며칠 동안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깨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정말 우리 마음에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참 좋은 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또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자매님 남편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남편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정말 이분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이 복음을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그래, 교회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주가 지났는데, 이제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이제 인공호흡을 하고, 이제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데, 이제 병원에서도 이 상태로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신장 조직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간을 넣어서 그렇게 이제 음식도 넣고 또 호흡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서 근심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분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이분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 그 마음이 들어지니까 또 한편 마음에서는 소망이 되고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마침 심장을 기증할 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심장을 기증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을 들고 있어도 그 심장을 기증받는 이게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계시는 분이 우선적으로 이게 기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님 남편에게 심장을 이제 기증하시는 분이 있어서 당장 이식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밤새도록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이제 이분이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치료를 이제 받고 있으면서 마침 이제 그 주간에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서울 잠실 체육관 대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제 병원 간병을 하면서 이제 오전 저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매일매일 이제 말씀을 틀어놓고 같이 들은 겁니다. 물론 남편은 뭐 듣는지 안 듣는지 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냥 말씀을 틀어놓으니까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또 작년 이 대전도 집회 때는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아주 세밀하게 매 시간 시간마다 이 복음을 풀어주셨어요. 그 누구든지 한 시간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만 열려 있으면은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목사님께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일요일 오후에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자매님에게 여보, 왜 말씀 안 틀어? 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 좀 틀어줘. 그 자매님 말로는 그 이야기 듣고 경기 안락했다더라고. 왜냐면은 생전에 내가 말씀을 듣고 싶다, 말씀을 틀어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말씀을 틀어달라고 하니까 이 자매님 깜짝 놀라신 거죠. 그 자매님 물어본 거예요. 당신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 내가 말씀 듣고 싶다고. 당신 말씀 듣고 싶어? 당신 구원 받았어? 남편이, 나 구원 받았어. 이 자매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다고? 언제 구원 받았어? 내가 어제 저녁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구원에 확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 자매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물어본 겁니다. 당신 마음에 죄 없어? 죄 없어. 어제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래, 예수님께서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 그게 믿어져? 그 믿어지지. 그럼 당신 의로워졌어? 의로워졌지. 진짜 이 자매님이 이 남편을 두고 몇십 년 동안 남편 구원받기를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배척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 남편이었는데 이 남편이 한 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이 자매님이 딸들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딸들도 이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아빠가 구원을 받았다. 큰딸이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정말 구원 받았어? 나 정말 구원 받았어. 내가 거룩해졌어. 막 이 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아빠가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울면서 전화를 하니까 내가 빨리 나와서 이제 교회 갈게. 내가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할게. 여러분 참 이런 이제 역사들을 보면은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강박하고 대적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는 거죠. 물론 사경을 헤매시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 이 참 자민 남편 되시는 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도 무너지고 또 그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구원을 받는 그런 참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심령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년사 말씀에 네 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네 명의 문둥이는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네 명의 문둥이를 들어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명의 문둥이의 마음에 아람진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런 네 명의 문둥이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사마리아 성을 기대해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람진으로 가서 그들이 죽이면 우리는 죽을 따름인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리가 아람진으로 가보자. 그들이 정말 그동안 앉아 있었던 그 사마리아 성문, 거기에서 일어나서 아람진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아람진으로 간 것밖에 없습니다. 가는 동안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큰 병거의 소리가 들리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그러면서 그 아람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안될 것처럼 보이고 그런 형편들이 다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자,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힘든 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는 건지시는 도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을 먹어봐야 맛을 알수 있잖아요. 과일이 있으면은 그 과일을 우리가 입으로 먹어봐야 그 과일의 맛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하듯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늘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정말 하나님 이렇게 우리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구나.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다 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맛을 알면은 또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신 분들은 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일에 분명하게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계속 보는 겁니다.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의 삶을 복되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하나님이 목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늘 부족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아마 이 혼인 잔치를 준비한 이 주인은 자기 능력껏 이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를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손님이 많이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주인이 준비한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비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한 것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부족함이 다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준비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 자신을 기대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는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사냥을 잘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좋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거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족한 자신을 신뢰하고 그 자신을 믿고 살렵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복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는 거, 그거는 스스로 자기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잖아요. 젊은 사자라도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은사도 다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편을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쳤습니다. 그 파도가 배에 부딪히면서 이 배가 물에 잠기게 되는 거죠. 예, 그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그 파도와 싸우면서 물을 퍼내면서 이 배를 지키려고 했겠죠.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이 파도와 싸워도 이 파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배를 운전해 본 사람들은 파도가 치면은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파도와 싸우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그치지 않고 이 배를 삼킬듯이 계속해서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파도와 싸우지만은 더 이상 이 파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그때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가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파도가 칠 때에도 예수님은 그 배에 계셨고, 여러분, 처음부터 이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왜 제자들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이 문제와 싸우려고 하고,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이배 안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더라면, 그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맡겼더라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속에도 파도가 일 때가 있는 거예요. 큰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런 파도와 풍랑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그 풍랑과 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 파도를 이겨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수단과 방법으로 파도와 싸우고 풍랑과 싸우면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고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문제와 싸우고 내가 이 문제를 이기려고 하면 결국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처럼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문제를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풍랑이 일었을 때에 그때 바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도저히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풍랑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이 대번에 그 풍랑을 꾸짖으면서 잠잠하게 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풍랑이 그렇게 이는데도 예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이 풍랑과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만 보는 거죠. 우리 삶도 이와 같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고, 우리가 그 문제를 붙잡고 있고, 우리가 그 문제와 싸우고 있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 언제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문제를 맡길 때, 그때 예수님은 일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맡기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그 예수님에게 이제 그 모든 문제를 다 맡기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명의 문둥이가 아람진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람 군사들 다 도망가게 하셨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에게 지엄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서 추려 죽는 일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여기서 내가 죽겠구나. 여기선 더 이상 내 배를 채울 수 없겠구나. 그걸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나처럼 이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 것보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또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준비하고 또 목욕을 시키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누가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까? 아버지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무엇을 했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 발걸음을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옮긴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잔치를 베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듯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자기들이 풍랑과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정말 그들에게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밖에 없었지만은 더 이상 우리가 이 파도를 이길 수 없구나. 더 이상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맡기니까 예수님은 넉넉히 해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참 이런 많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만큼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에게 어떤 어림하고 문제가 와도 제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은혜를 베푸실 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삶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를 붙잡고 있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에는 예수님 아무 일을 할수 없지만 내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놀라운 많은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오랫동안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